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면 왜 해야 하는지를 알면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왜 해야 하는지를 알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적혔던 그 시기, 누구에게 왜 무엇을 적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시작,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정착하는 방법이 뭐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구고 도시 계획을 통해 완성된 어떤 신도시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여전히 그 터받고 살고 있는 그런 이 본토민들과 전쟁을 통해 결국 그 땅을 파괴하고 파멸한 후 심판한 후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어야 된다. 전쟁이 먼저 싸워야 된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왜 이런 전쟁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하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근데 이 땅에 이제 거짓된 그 가난, 이 사회와 문화 속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교회까지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또한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는 정말 거기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들의 문화에 함께 젖어들고 함께 동조하고 저들이 추구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전쟁이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핌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적인 여정과 지금까지 살펴왔던 각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래야 이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서론적인 것을 먼저 살펴온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요소는 뭐 이미 사실 뭐 모세로부터 신신당부된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창조로부터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해내고 잊지 않는 게 중요하지.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신신당부된 건데 여호수아서 또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모든 답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답은 뭐냐? 뭐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거나 뭐 바다 끝쭉 건너가서 가져야 되는 어려운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도 읽고 들으면 확실하게 알수 있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첫째,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믿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원의 참된 의미와 시내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는 거고, 기복교가 지나치면 이제 개독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사실 여기서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의 종교가 뭘 추구합니까? 여러 가지 뭐 존재의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기복을 추구하거나, 구도를 요구하거나, 개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나 개벽을 위한 목적은 사실 뭐, 몇몇 나름대로 도를 깨달은 뭐 종교 창시자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헌신된 자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겠죠. 뭐 구도가 됐든 개벽, 개혁을 일으키든 이런 것들은.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어때요? 이 종교를 통해 원하는 것은 모든 삶의 만사형통, 복된 삶, 기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치거나 치성을 드리게 되고, 신은 그 정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타이없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찾는 종교의 이유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당신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라도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걸 아니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어떤 특별한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이집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일하며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 여기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거듭남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뭔가 용어는 다 교회적 용어고 용어는 다 기독교에 관련된 건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에, 그런 신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교인들, 그런 신자들은 교회에 와서도 뭘 합니까? 그냥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정성 들여 기도하고 뭐 저들을 인도해 주는 어떤 그런 목사 사제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하고 정성이 담긴 예물을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지극정성을 보이면 신도 감동을 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이 치성을 알고 감동하여 우리를 돕는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정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도구는 맞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정말 정성을 들여 하는 건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선 정성이라는 게 없었다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잘 맞아야지 이미 하나님이 빠진 그 정성으로 들어가면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대부분 우상숭배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혼돈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저 지극정성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심리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이단의 논리에 빠지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말씀 앞에 가지 않고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종교적인 현상만, 기독교의 어떤 그런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통해 볼 때 이런 식의 종교적 접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전혀 잘못 잡힌 상태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도시에 뭐 맨션 아파트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땅 한 곳 한 곳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는 그 이 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뭐 정성 들여 제사 지내고 거대한 뭐 집회를 하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재물을 많이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 전쟁의 현장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고 그 가나안의 악한 적들, 강하게 훈련된 적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덤벼드는 적들과 싸워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뭐예요? 구원 그 이후에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 사이에 소명과 사명이라는 땅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무엇을 정성스럽게 바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신이 우리를 어떤 사명을 위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은 그건 시작부터 과정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어떤 일들을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을 통한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은 분명합니다. 1장 3절 내가 이미 모세에게 일러두었다만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가 가는 땅마다 모조리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은 남쪽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네바논 산악지역까지이고 동쪽으로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서쪽으로는 햇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거쳐 지중해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이기게 할 거야. 너희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 것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분명한 가나안의 지경까지 정해주셨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분명한 지역 여기가 네 거야라고 말했지만 그 땅이 저절로 저들 앞에 막 달려온 게 아니고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맨션 아파트를 준비해서 그곳에 입주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결단과 약속을 믿고 이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순종의 싸움을 해야만 됐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현재 가나안의 환경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처음 그 땅을 점령하려고 열두 정탐꾼으로 갔을 때 40년 전보다 아마 지금 이 상태, 40년 후에 이 상태는 더 악화된 상태, 다시 말하면 더 경계가 강화된 상태였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무슨 거대한 거인 같던 가나안 민족들이 뭐 햇 족속 기르가스 아모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일곱 족속들이 이제는 조그만 난쟁이가 된 게 기한 안민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며 점점 다가오니까 이들이 더 긴장해서 오히려 국방비 늘리고 방심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저들을 이길 거야. 너희가 저들을 전멸시키고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결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느끼는 삶의 그 현장이 마치 골리앗 같고 엄청난 뭐 완벽한 성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명령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믿음의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적과의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나와의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는 여전히 수많은 위협과 유혹들이 보이고 골리앗들이 달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은 지금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지금 애굽의 성난 군대가 달려오는 거 그거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런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현실이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의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나에게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아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삶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더 강하고 더 강대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전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라고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요. 아홉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핵심의 말씀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간다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승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떡합니까? 10절부터 보면 이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1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스라엘 전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일러주라고 명령하였다. 전쟁용 식량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준비해라. 그러니까 전 군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을 보면 그 군대를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 얘기가 또 나와요. 처음에 그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사실은 보냈던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기에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위기를 만나요. 이미 아주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탐꾼이 왔다라는 걸 벌써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정탐꾼이 숨어들었던 그 술집 주인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도움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되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쫓기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민첩하게 이 그 지역을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방어군에게 쫓겼지만 그것 때문에 얘들이 지금 너무 아주 경계가 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초기에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내밀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물을 말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금 그 시기가 마침 장마철 때문에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의 흐름이 우리도 가끔씩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심한 그 이런 자연 난리들을 보는데 그런 거죠. 그런 엄청난 물이 막 불어난 그런 상태였는데 그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법궤를 이동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법궤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이걸 들고 말씀을 들고 그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요단강이 정말 이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마치 막 벽이 서듯이 그렇게 이제 물의 벽이 서면서 요단강 바닥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지만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그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어떤 지경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의 싸움은 바로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작부터 모든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행해야만 이루어지는 싸움이다라는 거. 너희의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적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4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이 전쟁이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요단강 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돌을 가져오게 하고, 그 돌을 가지고 바닥에서 끌어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는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간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게 하신 것을 거기에 아주 돌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 뭐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수아 각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읽어보면 분명한 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과정과정을 통해 아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장을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세에 뭐 다른 어떤 신을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특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적인 바른 생각과 그런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왔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체적인 그림과 확실한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낌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요, 참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당장 눈에 나타나는 변화와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의 선택이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과 변화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고 마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지구에서 그 이 우주선을 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작은 그 하나, 부품 하나 또는 방향 하나가 결국에는 원하는 그 우주의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하죠. 큰 사고가 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작은 말씀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것을 오해하고 순종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끝에 가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느끼고 채워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원한 미래에 온전한 삶을 위해 기꺼이 지금 당장의 느낌과 변화를 희생하면서 사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지금 당장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참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땀을 흘리며 스스로 갈고 닦아서 결국 올림픽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서 결국 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영예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싶은 종교적 만족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당장 누리고 감정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내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에서 말하듯 기꺼이 내가 좁은 길,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며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며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이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르게 찾지 못하면 나 또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